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시는 그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야바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급하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재판을 하고 나서 이제 관정으로 넘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 주위에 이제 로마 군인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의 어떤 장막이 임시 장막 내지는 어떤 건물을 쓰는 그런 관정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정에 가요. 그 관정에 갔는데 시간이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유월절 이제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함을 입지 않으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집까지 안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에만 보면 빌라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번이나 그것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안에 안 들어오니까. 근데 본인이 높습니까? 유대인들이 높습니까? 본인이 높아요. 본인이 높은데 얘네들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서 대제사장 만나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다시 갔다가 죄 없다 다시 왔다가 물어보고 계속 이런 일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모여있어. 이 사람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고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걸 잘못 다스리면 이미 폭동으로 유명하거든요. 로마 안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은 폭동으로 유명한 뭐 이제 주전 백 몇십 년 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어떤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민족들은 타협하지 않는다. 아주 편협한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율법들에 반하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로마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니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 재판 다 끝났으니까 빨리 판결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무언의 어떤 그런 이 푸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사람을 안 죽였냐라고 물어보면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세 제자 중에 가장 최측근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야고보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이름 잘 나오는 스데반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이게 법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돌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놓으면 부분에 놓으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던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권한이 없다고 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런 죽임을 이제 로마가 묵인을 해준 거죠. 자기네들끼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때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부분들을 그냥 묵인해줬어요. 충분히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면 그 대제사장들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면 충분히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이 사람은 정말로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로마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죄인임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폭동이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 거고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간악한 이들을 그런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묵인 내지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철저하게 로마의 어떤 통치 그 세계 안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빌라도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이제 크리스찬 이 세계에 아주 괜찮은 인물이 한 명 나왔습니다. 젊은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이제 이 특별히 이제 이 그, 저 불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기독교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특별히 법 전문가입니다. 법을 가지고 아예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배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런 분인데 정말 극적인 은혜로 이분이 기독교 방송을 계속 봤대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대요. 왜 그러냐? 무너뜨리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틈날 때마다 CBS 보고, CT에서 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신학 교재 갖다 놓고 공부하고, 겉으로 볼 땐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야지 내가 저 종교, 저 기독교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 CBS 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똑바로 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알아야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하니까 보통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네가 죄인이지 뭐 이러면서 막 팍 튀어나오는데 그날은 그 말이 그냥 꽂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들 왜 동성애를 얘기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독교를 요거 들고 들어와면서 이렇게 무너뜨리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름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분입니다.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막 하다가도 가끔씩 한 번씩 훅훅 들어오는 생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쩌지? 라고 하는 게 한 번씩 훅훅 들어올 때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습으로 봤을 때 너무 형편없는데 저 종교가 기독교로 하고 하는 종교가 너무 형편없고 그런데 가끔씩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두려움을 한 번씩 느꼈대요. 근데 대부분 가짜처럼 보이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 보이니까 막 저 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 비난하고 막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이는데도 가끔씩 진실로 믿는 사람들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죠. 지금 사실 빌라도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총독이고 뭐 있는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공간복음서에 보면 자기 와이프가 그 전날에 꿈꾸면서 그 꿈 얘기도 저 사람은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예수님 얘기에 들어보니까 보통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지금 만나봤잖아요. 만나보니까 그 짧은 대화 지금 뭔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조롱하면서 비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패를 붙이잖아요. 그 패를 붙일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빌라도가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아,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러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롱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주 중요한 문장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다른 이름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 자체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자체가 충만한 진리의 어떤 형상이다.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충만한 진리의 어떤 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이 진리에 증거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인격 자체는 그 진리의 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의 모습 자체 그 전체가 진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인데 이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 자체가 이 진리를 나타낸 형상화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의 어떤 모습, 그 인격 자체가 어떤 진리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분의 삶 자체가 인생 전체가 어떤 진리의 증거로 일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읽을 때 어떤 초점으로 읽어야 되냐? 이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구나. 다른 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각도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전부 다른 얘기야. 최근에 지금 계속 집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제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이 지식과 지식이라고 할 때 온 전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지식과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 그래야지 사실은 전세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글들과 책들과 논문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느낌이 그냥 제목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게 많아요. 비난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전혀 성경에 어떤 기반하지 않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전부 딴 말합니다. 전부. 해방자 예수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의 그리스도론 뭐 이게 쫙 얘기하는데 야, 참 안타깝다. 초점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고 그 다음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또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가 주의 음성을 듣냐면 진리에 속한 자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목말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무시기도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뭐냐면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될 것은 시간 됐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고 그 주님과 만났을 때에 주님과 그 교제를 계속 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들로 그것이 계속 맛보게 된다면 그것들을 계속 맛보게 되고 주와 소통하고 주와 교제하고 주와 만나는 그 자체 주님과 누리는 그 자체 그 자체로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수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그 만남 자체가 그렇게 내가 주님께 아뢰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만남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래서 더욱 사모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예배 평일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도구잖아요. 도구.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라는 얘기죠. 이게 도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해야 되는지 그 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진리에 속한 자는 목자의 음성.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드문드문 있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우주에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양심 가운데 계속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마음을 열고 깊이 있게 받아들인 게 어려운 것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이상이 희귀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충만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수많은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겠냐 말이에요. 또 삶을 살아내기 이전에 그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는 자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떤 상태 가운데 있겠냐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땐 다 도망갔지만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계속 사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그 핍박 중에 살았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도 일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이게 부러운 겁니다. 부러움. 부럽다니까. 순교를 했으니까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순교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인간적 용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누렸다는 얘기고 사실적으로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러워해야 되고 너무나 사모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사실화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화되고 아주 사실화되고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사실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서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난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없대 서울에. 왜 그러냐? 십자가가 너무 많아. 가다가 한번 울고 또 가다가 또 울고 또 가다가 또 울고 계속 이게 자기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건지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양반이 찬양할 때마다 울고 메시지 할 때마다 울고 십자가 볼 때마다 울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너무 스케줄이 바쁘고 힘든데 차에 딱 타는데 이분이 머리가 없어요. 젊은데 머리를 다 밀었어. 그 이 자기 머리를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대. 막 더 머리 뒤밀고 하나님 더 만져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실제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마음과 몸으로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그 냉철한 분이 메시지 할 때마다 울어요. 참 귀한 분이 나타났구나. 물론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하는 게 정치고 법이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구나. 예수를 만난다는 모습은 저런 게 아닌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예수를 누리면서 여전히 멀리 있는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목숨이 위태로워도 목숨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심지어는 바울처럼 매 순간 자기 목숨을 죽음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모습처럼 우리 주의 그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성경에 있는 아니면 뭐 옛날에 한번 조금 감동 되었을 때 어떤 경험했던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에 전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인생에서 지금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주의 음성이 이제 폭포수처럼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화답하기 시작을 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정말 사실화되기를 구체화되기를 아주 실제적이 되기를 모든 모습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를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바나바를 놓아주겠냐, 예수를 놓아주겠냐고 얘기했을 때 바나바를 놓아달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악합니까? 얼마나 그 자기 몸 버릴까봐 유대인의 명제를 지키지 못할까봐 그렇게 되면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가면서 결국 예수를 죽인다.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면서도 그 강도요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를 취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난 이 땅에 왜 왔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분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받았고 그 풍성한 증언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동시에 내 양은 목자의 음성, 나의 음성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 속삭이는 그 음성,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무한대로 제한 없이 한계 없이 계속 들을 수 있는 그 벅찬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감동으로 계속 우리 삶에 점철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눈만 감으면 운전을 하다가도 두 손을 들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부족한 모습 보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자로 저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전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계속 듣는 정말 가슴 벅차게 그 음성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어지는 그런 행복, 주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감동으로 점철되는 그런 귀중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계속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절기하는 그런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싶은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그대로 살기를 소원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